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인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구속사역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로마 권력의 큰 박해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위로와 격려를 얻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전체 분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고난주간 마지막 일주일의 내용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장에는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은 고난주간 첫째 날인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입니다. 12절부터 26절은 고난주간의 둘째 날과 셋째 날인 월요일과 화요일 양일간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은 각각 다른 사건들이지만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심각하게 타락하였음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들은 상인과 환전상들과 결탁하여 성전에서 제물용 짐승을 비싼 값에 팔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화폐를 이스라엘 화폐로 교환해 주는 과정에서도 폭리를 취했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경건이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해야 할 성전이 상술이 난무하는 시장과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이용해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우매한 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듯이 이러한 자들은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자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19절을 보면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고 했습니다. 매양 저물매는 저녁이 될 때마다라는 말로서 매일 저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도 예루살렘 입성 때와 같이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물러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마다 베다니로 가신 것은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안은 한적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동편 3km 떨어진 베다니에는 감람산이 있어서 기도하기에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도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에서 직장 일을 할 때에도 교회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곧 사명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을 경고한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역시도 신앙생활에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외식과 위선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27절부터 33절 내용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권위 논쟁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신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당시 성전을 관할하던 산헤드린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지 그 권위의 출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고 대답하면 신성모독죄로 몰아세우려고 하였고 인간으로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종교 최고 권위기관인 산헤드린에 대한 모독죄와 월권행위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자 30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권위를 역으로 질문하셔서 그들의 관계를 물리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속사역을 이루실 장소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여리고를 떠난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걸어서 가면 한 7시간 정도 걸리는 베다니까지 걸어서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예루살렘 근교 마을입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집이 있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으므로 베다니에서 쉬실 때는 나사로의 집에서 묵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쉬셨는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일행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가까운 거리이고 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베다니로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 와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미워한 자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요한복음 1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날인 토요일 안식일 날에 예루살렘은 이미 이같이 예수님의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인 곧 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평소와는 다르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일이 큰 자극이 되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 전후좌우에서는 왕께 올리는 만세 소리를 드높여 9절 10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며 환영했던 것입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호산나가 당시에는 만세의 뜻으로 환호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날에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일주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일주일 전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그것도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가 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때에는 나귀를 타시지 않고 걸어서 들어가셨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실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것을 나타낼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한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신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이 예언도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를 외치며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한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습니다. 이 어린 나귀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등에 태우고 힘겹게 그러나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어린 나귀의 모습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멍에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어린 나귀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교회에서 맡은 책임이 무거워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무익한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감람산 맞은편 마을에는 많은 나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귀들은 일평생 무거운 짐만 부리다가 그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인간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 주가 쓰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즉시 보냄을 받은 이 어린 나귀는 온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죄인인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평생토록 무거운 인생의 짐과 죄의 짐을 지고 가다가 그 짐과 함께 허망하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며 영생과 영벌을 심판받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성도들의 삶은 의와 생명의 면류관이 하늘의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예수님을 등에 지고 예루살렘에 오른 어린 나귀도 복되다고 할진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일을 사명자로 감당하는 모습이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화로운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도 매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절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문제에 매여 있으면 주님의 일은 커녕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자신의 문제로부터 풀어놓기만 한다면 주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겨버리면 나약하고 무익한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침 우리 다 같이 2000년 전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참된 왕으로 오셨으나 높은 보좌에 앉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와 멍에를 대신 지시고 살을 찢기고 피 흘리신 구원의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시대의 멍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후에 임하셨던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맡겨주신 일에 겸손하게 충성을 다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